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멈췄고 일본이 매우 기뻐한다며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교감을 갖고 있다며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전 핵실험장 폐기 이외에 비핵화를 향한 다른 구체적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랬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 DMZ 내 GP 10여 개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지난달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 철수에 대해 10여 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이 시범적으로 일부를 철수한 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장관은 GP 철수는 북한과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남북 상호 간의 GP 철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 내에 남측은 80여 개, 북측은 150여 개의 GP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내일 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 협상단이 곧 도착한다면서 하지만 중간급 수준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멜퍼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과 왕셔 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나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 해결과 관련한 시간표는 없다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양측이 평등함과 대등함, 신뢰를 토대로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주력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음 달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어제 9월 11일부터 15일간 러시아 동시베리아 자입칼 지역에서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보스토크 2018로 불리는 전략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중러 양군의 전면적인 전략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 간 실무적이고 우호적인 협력을 심화해 각종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군은 훈련에 병력 3,200명을 투입하고 무기와 장비 900여 대, 전투기와 헬기 30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몽골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전격적으로 수교를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엘살바도르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수교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카스타네다 외교장관은 중국과의 수교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새로운 양국 관계로부터 가시적인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 외교부는 중국이 달러 외교를 통해 타이완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브라질로 탈출하는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군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호라이마주에 어제 베네수엘라 이주민 900여 명이 유입됐고 19일에는 800여 명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브라질로 하루 평균 300명이 탈출했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남북한의 도로 현대화 협력과 관련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행사가 끝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내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멈췄다며 일본이 매우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느냐며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좋은 교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도 없고 많이 고요하다며 나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외에 비핵화를 향한 다른 구체적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랬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과거처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2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미북 간 협상에서 빅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도 2차 정상회담에 대해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도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는 자신의 제안을 수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발언은 다소 의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가능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밝힌 겁니다.
네, 두 정상이 최근 친서를 통해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무성했었죠.
예, 미군 유해 송환에 맞춰 지난 1일 전달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2차 정상회담 개최 제안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친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과 곧 만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곧바로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정상회담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예,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자신과 김 위원장의 좋은 관계 그리고 북한의 향후 비핵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좀 더 많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을 자신이 이뤄낸 성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한 게 없다는 미국 내 일각의 비판과는 대조적이네요.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전무한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가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한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중단을 비롯해 여러 조치들을 취했고 미국이 양보한 건 없다는 겁니다.
곧 이루어질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 4차 방북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회담의 시기는 다음 달 말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 그리고 장소는 뉴욕이나 백악관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뉴욕을 방문한다면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폼페오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9월 중 중요한 정상회담을 연속적으로 가질 수도 있겠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에 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한다면 김 위원장은 9월 중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등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미북 간 비핵화 빅딜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양측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밟아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예,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은 당연히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현재 핵심 관심사는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종전선언 합의 여부인데요. 양측이 견해차를 상당히 좁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에 앞서 폼페오 장관이 미북 간 협상이 계속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히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2차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결실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북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미북 관계도 탄력이 붙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 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생각합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뭐 날짜를 잡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협의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는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차기 방북을 위한 여건 조성에 좋은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별도 발표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정상 차원에서 비핵화와 관계 개선에 대해 합의한 만큼 각급 채널에서 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미국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발언을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비핵화를 둘러싼 물밑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마 북한 측에서는 뭐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뭐 이렇게 많이 쪼개가지고 신고서를 어느 부분을 제출하고 어느 부분은 뭐 제출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뭐 타임라인까지 해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쪽으로 북미 간의 접점을 좀 찾은 게 아닌가.
김 교수는 곧 이루어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면 9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종전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이 임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납득했을 것이라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동시행동 또는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미리 합의를 해야겠죠. 모종에. 그러면 반드시 종전선언을 해준다. 아마 이 두 가지 안 중에 아마 안을 가지고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추정이 가능하죠.
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 간 이견이 좁혀지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조율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남광규 교수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이 이번에 정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주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2차 정상회담의 관건이 되겠죠.
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미북 정상회담 발언에는 국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 속도가 늦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이 비핵화를 취할 조치를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놓고 있잖아요.
하지만 신 센터장은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는 아니라서 조율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도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간의 도로 현대화 협력과 관련해 남북 관계에는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남북한이 북한 측 개성 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BOE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남북한이 9월 중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경의선 북측 개성 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20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 분석과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다른 관리들과 만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미국의 종전선언 채택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세계 안전보장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이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반대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종전선언마저 못하게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이며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런 목표에 동의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중개 수수료였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 역시 북한 석탄을 거래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석탄 거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데 한국 관세청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3만 3천 톤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6번에 걸쳐 반입된 이 북한산 석탄이 중개무역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수료조로 북한산 석탄을 일부 취득한 만큼 직접적인 대금 지급이 없었고 따라서 은행 거래도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발생시킨 최초 거래 역시 북한산 석탄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심재철 한국 국회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면서 수수료 지급 사유가 생겼고 그렇게 일부 수수료조로 받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현재 알려진 3만 3천 톤보다 훨씬 많은 북한산 석탄이 특정 국가와 거래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수료조로 거래된 양이 원 거래 규모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3만 3천 톤보다 더 많은 양의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는 데 있어 한국 업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앞서 BOA는 관세청에 수수료를 발생시킨 원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북한산 물품이란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 의원도 북한산 물품의 실체가 무엇인지 관세청에 문의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번에 석탄, 북한산 석탄이 커미션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거래가 누군가의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에 대금으로 지금 받은 것이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원 거래가 무엇이냐 어디와 어디가 어떤 물건을 주고받았느냐
심 의원은 관세청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자들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지만 국제사회와 공조 수사가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수사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거래량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세부 내용은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세청은 원 거래 물품의 종류는 물론 양과 금액, 또 북한산 석탄이 거래된 제3국이 어떤 나라인지 등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또 수수료로 받았다고 한다면 수수료는 보통 100%까지 받지는 않죠. 물품 대금 100%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율이 뭐 예를 들어 5% 뭐 10% 된다고 한다면은 그 실질 석탄이라든지 그 물건의 그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거래를 해야만 그만한 수수료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이 석탄을 대가로 받을 텐데
북한산 석탄에 대한 실제 대금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석탄을 외부에 판매한 입장인 북한으로선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게 된 겁니다. 당초 수수료조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 3만 3천 톤의 시가는 약 60억 원입니다. 유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거래된 과정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화물이 수출입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관세청 발표에 따라서 이제 중개 무역에 대한 수수료 대가로 이렇게 대물 변제로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국제 무역의 경우에는 시용장에 기반을 둔 시용장 거래, 만약 또 시용장이 발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현금을 주고받는 전신환 거래 이렇게 한 두 종류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있던 중개 무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 그 석탄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주 거래 품목이었다면 이런 사실이 유엔 안보리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수료를 발생시킨 원 거래 품목이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사실을 17일에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됐지만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전해들었다는 겁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환영한다면서 이산가족이 행사가 끝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0일 성명에서 이런 상봉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을 포함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상봉 행사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상봉 행사 이후에도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관여하고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담에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년 10개월 만에 열린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은 착잡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60여 년의 기나긴 기다림 속에 지친 이들의 반응을 김영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오빠,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철부지 11살에 헤어진 오빠의 소식을 머리가 다 휘어진 인생 말년에야 알게 되다니. 너무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막아 어떻게 펜을 옮겨야 할지 이 마음을 진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 사는 이산가족 김영서 할아버지가 13년 전 북한에 있는 여동생에게서 받은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할아버지가 5년 이상 중국의 중개인을 통해 북한의 가족과 주고받았다며 7년 전 BOA에 보내온 여러 편지를 보면 기대와 원망, 회한과 금전적 지원을 기대하는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BOA는 금강산에서 20일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생각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지병으로 아주 위독한 상태라 전화할 수 없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20일 VOA에 이제 인터뷰할 이산가족 당사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터뷰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 가슴 아픈 분이 저 애 세 명 두고 오신 분 계시거든요. 지금 90 몇 살입니다. 그분이 양로원에 들어가셨어요. 저 4월 달에. 그래서 제가 찾아뵀습니다. 한 몇 주 전에. 근데 이분이 그 위치 아주 약하셨어요. 많이 약합니다. 근데 아직도 애만 살아, 세 명 중에 한 명만 살았으면 자기가 이 북한에 가졌다는 겁니다. 위치어 타고.
이 총장은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TV를 통해 보면서 기쁘게 지켜봤다면서도 미국의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좌절감이 밀려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 기쁘게 봤습니다. 우리 이산가족들이 한국이나 미국 이산가족들이 다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시점에서 그 50 그 평생의 얘기는 우리한테 한이 맺히는 일입니다. 가족을 만난다는 거는 저한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이후 21번째가 되지만 미국에 사는 이산가족은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상봉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일부 가족이 중국 내 중개인 혹은 북한을 자주 오가거나 북한 정부와 친분이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비공식적인 교류만 해왔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좌절감이 적지 않다는 게 이산가족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강원도 원산에 어머니와 세 동생을 두고 떠났던 김경수 전 아칸소 주립대 교수도 20일 VOA에 그동안 많은 희망을 품었지만 이젠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쳤어요. 예, 그 옛날에는 내가 저 한국에 병까지 나가지고 거기 내 등록을 하고라 가고 그만큼 내가 내 가족을 내가 일색을 찾았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나이가 한두 살인가요? 예.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그 한 게 미래의 어떤 희망이라도 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내가 85 넘었는데
김 전 교수는 과거 한국의 대한적십자사와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까지 찾아가 김충일이란 북한 영사와 면담까지 하는 등 어머니와 세 동생들 즉 김이숙, 김은수, 김희수 씨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모두 허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교수 등 미국 내 이산가족은 지난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마지막 희망까지 걸었지만 합의에 이산가족이 없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워싱턴 지회 민병기 회장은 20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보도를 보면서 미국 내 이산가족의 현실을 생각하니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글쎄 저희들은 그 미국 시민권자들인데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한 번도 못 오고 또 나이들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해서 참 한 번 그 가족 상봉을 해야 되는데 예, 가족 상봉을 못 오니까 저희는 참 안타까운 그 심정이죠 지금. 예.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서 시도했지만 허사했고 이번에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다시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차희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정부 모두의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과거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위원들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과 두 차례, 국무부 관리들과 여러 차례 면담한 결과 모두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지지했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이 의제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산가족 사안을 한국에 위임했고 한국 정부가 남북협상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미 이산가족을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계속 거부했다는 소식을 정부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늘 미국 내 이산가족 사안을 미북 협상 의제로 고집한댔다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언제나 미국 재미 이산가족은 미국 정부와 단독 in the face-to-face meetings 북미 간의 이슈로 언제나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거를 적용한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있죠? 우리가 이 정치적인 협상이 우리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이산가족이라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입니다.
이산가족 사안은 미국 의회에서도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상정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마크 커크 전 상원의원, 한국전쟁 참선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하원의원 등 여러 의원이 의회를 떠나면서 이를 전면에서 적극 추진하는 의원들을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은 그러나 상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 정부나 의회보다 인도적 사안을 정치적 의제로 고집하는 북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경수 전 교수는 북한 정부가 이산가족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인권 침해를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만난다는 게 못 만나게 한다는 게 인권을 침해하는 건데 그거 우리가 지금 만난다는 것도 그의 인권을 무시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만나게 해주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 만난다는 게 일시적인 그러기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상봉보다도 그런 상봉보다도 정말 우리를 케어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그러는 건 어떤 내가 아주 신물이 나요. 예.
이차이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자들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건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정책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분들도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식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의 다 노년입니다. 80대, 90대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이제 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이 가족을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는 어떨까 좀 동정을 해주십사고 이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에게도 상봉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국 이산가족들에게도 상봉을 더 많이 상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 가족들의 연락을 취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북한 정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십사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여인도 누가 모르시나요?
뷰 뉴스 김영걸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 있을 중국과 통상 협상에 큰 기대를 안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또 엘살바도르가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위증 혐의를 받게 될 걸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진행되는 중국과의 통상 협상 전망을 밝혔는데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실무급 통상 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에 옵니다. 네. 데이비드 멜퍼스 재무부 차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는데요. 이 만남에 큰 기대를 안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이번 협상에서 많은 성과가 나올 걸로 보지 않는다면서 중국과의 무역 통살 마찰 문제를 길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통상대표단의 협상 일정은 어떻게 되죠?
네, 22일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협상합니다. 양국 통상대표단의 공식 접촉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만났지만 아무런 합의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에서 고율 관세와 보복 관세 조치가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주요 수입품 340억 달러 어치에 25% 관세를 매긴 데 이어서 이달 초에 1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이 똑같은 규모로 보복 관세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무역 전쟁이 가열되는 것인데 주요 언론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측의 160억 달러 관세 부과는 모레부터 23일부터 발효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예고한 2천억 달러 규모 후수 관세에 대한 공청회도 이번 주 열립니다. 그래서 미중 통상 마찰에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요. 실무 대표단의 협상에서 대치 상황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으로 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 중국의 태도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 무역에서 너무 오랫동안 너무 좋은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을 끌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네. 중국이 버릇 없어졌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무역에서 오랫동안 좋은 성과를 본 배경에는 불공정 행위가 큰 몫을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이 중국의 불공정 행위라는 게 어떤 것들인가요?
예,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본다 확실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때문에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붙잡기 위해서 위안화 환율을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데요. 예, 달러 대비 환율이 오르면 위안화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요. 중국산 물건 가격도 내려갑니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는 문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여러 차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거론했는데요. 이 문제를 미중 통상 현안의 핵심 중 하나로 다시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쟁점이 해결돼야 대치 상태가 풀릴 걸로 설명하면서 정해놓은 시간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전향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미국에서 먼저 양보하는 일은 없을 거로 밝힌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양측 대표단이 이번 주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는 뭐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요. 두 나라 대표단이 침착하고 진중한 자세로 테이블에 앉아 형평성과 동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도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제기한 환율 조작 문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실제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난주 월요일 13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6.86위안, 지난해 5월 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 다음 날인 오늘 21일은 크게 내렸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1달러에 6.84위안으로 고시했는데요. 어제보다 0.52%나 낮아진 건 물론이고 3주 만에 최대 인하폭입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미의 엘살바도르가 중국과 수교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와 중국이 21일 오늘자로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외무장관, 또 왕이 외교부장, 두 나라 외교수장들이 베이징에서 동시 서명한 수교 문서를 교환했는데요. 문서에서 양측은 두 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교를 맺는다라고 적으면서 특히 엘살바도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엘살바도르가 타이완의 몇 안 되는 수교국이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중국 수교와 동시에 타이완과 단교했는데요. 이 타이완과 대사급 관계를 맺은 나라는 뭐 이제 17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이완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또 중미의 도미니카 공화국 두 나라가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외교 관계를 틀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의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네, 엘살바도르와 중국 양측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우자오쉐 타이완 외교부장이 어제 엘살바도르와 단교를 먼저 발표했는데요. 엘살바도르 쪽에서 외교관계 유지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항만 개발 사업에 천문학적 액수를 대라고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요구를 들어줄 경우 양측이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을 정도였다라고 우 외교장이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경제 지원을 거절한 게 단교 원인이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타이완이 거절한 요구를 중국은 받아들인 걸로 중국 어권 매체들이 판단하는데요. 중국이 돈으로 새로운 수교국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타이완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새 중국 정부가 중남미와 아프리카 또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경제 지원 약속을 늘리고 있는데요.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장은 중국과 달러 외교, 그러니까 돈으로 국교 수립을 경쟁하는 일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타이완은 미국과 가까워지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죠?
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타이완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고 우 외교부장이 지난달 CNN 인터뷰에서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타이완은 중국의 무력 장악에 취약해질 것이다 라면서 미국과 타이완이 군사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타이완 총통 이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가기도 했죠.
예, 미국이 뭐 목적지는 아니었고요. 중남미 순방길에 경호했는데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다양한 행사를 미국에서 진행했고요. 미국 주요 정치인과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반발했는데요. 차이 총통의 경유를 허용한 미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한다라고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이 미국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네,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인근의 지역구를 둔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의원, 또 주디 추 의원의 면담하고 만찬을 함께 했고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또 휴스턴에서는 미 항공우주국을 방문해서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환담했는데요. 이 타이완 총통이 미국 연방정부기관을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정부가 타이완과 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를 계속했죠.
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반년 만인 지난해 6월 타이완에 13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요. 올 2월에는 양측 방위산업체들이 교류를 재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 타이완 여행법이 발효됐는데요. 양측 당국자들 사이 교류 폭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또 미 당국자가 타이완을 가게 됐는데요. 지난 6월 마리 로이스 미 국무부 교육문화 담당 차관보가 타이완에서 미국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는 제타이완 미국협회 새 청사 개관식 참여를 진행했고요. 로이스 차관보는 2015년 이후 타이완을 찾은 미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인데요. 이 다음 달 열리는 제타이완 미국협회 청사 현판식에는 장관급 참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증 혐의를 받게 될까 봐 우려한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요구하고 있는 대면 조사에 응할 경우 위증 혐의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뮬러 특검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에서 우려를 하는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을 포함해서 뮬러 특검이 이미 여러 사람을 대면 조사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증언 내용이 다를 경우 뮬러 특검이 코미 전 국장의 발언에 무게를 더 둘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코미 전 국장의 말이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뭐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인데요. 특검 조사에 응할 때는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는데요. 선서를 한 뒤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한 말과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이 19일 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대면 조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위증에 덫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대면 조사에 기꺼이 응하겠다. 대면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태도가 좀 달라진 겁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로이터 인터뷰에서 뮬러 특검의 대면 조사에 응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뮬러 특검의 기밀 취급 인가를 취소할 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회피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존 브래넌 전 중앙정보국 국장의 기밀 취급 인가를 취소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뮬러 특검 조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마녀사냥이라고 반발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면 특검 조사에 개입해서 스스로 조사를 이끌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뮬러 특검팀에 대해서 국가적 수치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비난했는데요. 러시아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조금이라도 나쁜 얘기를 하면 사법 방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고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많고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는 32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구름 많고 최저 21도, 최고 31도. 강계 역시 구름 많고 최저 18도, 최고 30도. 해주도 구름 최저 22도, 최고 32도입니다. 함흥 장진 구름 많고 함흥은 최저 20도, 최고 29도. 장진은 최저 13도, 최고 24도입니다. 해산도 구름 많고 최저 16도, 최고 27도. 선봉 구름 끼고 최저 18도, 최고 26도입니다. 원산도 구름이 끼고 최저 20도, 최고는 2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서해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 내지 1.5m, 먼 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물결은 0.5 내지 1m, 먼 바다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멈췄고 일본이 매우 기뻐한다며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교감을 갖고 있다며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 DMZ 내 GP-10여 개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지난달 남북 장성국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 내 GP-10범 철수에 대해 10여 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이 시범적으로 일부를 철수한 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장관은 또 GP 철수는 북한과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남북 상호 간의 GP 철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 내에 남측은 80여 개, 북측은 150여 개의 GP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내일 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 협상단이 곧 도착한다면서 하지만 중간급 수준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무역 갈등 해결과 관련한 시간표는 없다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음 달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어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동시베리아 자바이칼 지역에서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이른바 보스토크 2018 전략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중러 양군의 전면적인 전략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군 간 실무적이고 우호적인 협력을 심화해 각종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또 지역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몽골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해킹 조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해킹을 시도했다고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습니다. MS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와 국제공화주의 연구소 두 곳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들은 두 단체의 도메인과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내려 했습니다. MS 측은 지난주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 시도를 저지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MS 보고서와 관련해 어떤 해커들을 말하는지 우리는 모른다며 MS가 어떤 증거와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브라질로 탈출하는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군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호라이마주에 어제 베네수엘라 이주민 900여 명이 유입됐고 19일에는 800여 명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브라질로 하루 평균 300명이 탈출했지만 최근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전격적으로 수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엘살바도르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수교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카스타네다 외교장관은 중국과의 수교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